여러분 샤론 하면 제 딸 이름이 샤론입니다. 제가 이 사상을 좋아하기에 우리 딸 이름 지을 때도 샤론으로 지었습니다. 자, 한번 샤론을 찾아보니까 1940년대에 여자 이름 가운데 유행했던 이름이 샤론이, 지금은 그렇게 이름이 없지만 1940년대에 가장 인기 있었던 여자 이름, 또 이 뜻이 뭔가 하면요, 플레인, 평지, 또 퍼타일랜드, 아주 비옥한 땅.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이 이렇게 거친 땅이 많이 있는데 샤론은 아주 비옥하고 좋은 땅.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비옥한 은혜를 주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일어나 건축하자 15번째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그 느헤미야의 이제 고지에, 마지막 고지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2002년 어떤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아, 월드컵 날, 월드컵에 한국이 4강에 거의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마 그때 그 사건은, 그 일은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큰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한국이 어떻게 4강에 올라갔을까? 홈그라운드, 그때 서울에서 열렸기 때문에 홈그라운드에 있습니다. 또 그때 좋은 선수들이 많이 있었다. 물론 그것도 맞는데 실제로 그때 한국 축구가 4강까지 올라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히딩크라고 하는 그 네덜란드 출신의 감독이죠. 히딩크라고 하는 좋은 감독을 만났기 때문에 좋은 감독과 또 선수들이 만나서 함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상에 몇 차례의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느헤미야가 영적 부흥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또 그 시대에 가장 어렵고 침체되었던 시대에 유대 공동체 가운데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것은 이렇게 잘 준비되었던 기도의 사람, 또 믿음으로 준비되었던 느헤미야가 있었기에 그 시대에 부흥운동이 일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조금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정리를 할까 합니다. 이 느헤미야는 바사, 승인의 바사죠. 페르시아죠. 지금의 이란이죠. 페르시아에서 성공했던 유대인 느헤미야가 고국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아닥스다 왕의 허락을 받아서 총독이 되어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느헤미야 2장에 보면은 폐허가 되었던 예루살렘 성벽을 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같은 민족들의 공동체의 지체들에게 우리 일어나 함께 건축합시다 하는 이 모티브, 동기를 부여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막 일을 시작하기도 전에 이방인들이 건축 사역을 반대하고 방해했지만은 모든 유대인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서 느헤미야 6장 15절에 보면은 공사가 시작되고 52일 만에 이 성벽 공사가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성벽 공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연이어서 느헤미야 8장에서 12장에 보면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를 지도자로 해서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운동은 전 이스라엘에 일어났던 운동인데 그 운동이 일어났을 때에 제사장들과 레위지파와 또 지도자들이 믿음으로 우리 가정을 세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안식일을 지키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드리는 생활, 십일조 생활을 하겠습니다. 또 마음으로 결심하고 결단한 후에 또 사인까지, 서명까지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느헤미야 12장까지는 참으로 좋았는데 느헤미야 13장 6절에 가보면 조금 다른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만미를 청하고. 자, 느헤미야가 12년간 예루살렘에서 총독으로 이제 성벽 재건 운동을 하고 또 영적 대부흥 운동을 주도해 가다가 1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간의 경과를 보고하기 위해서 1년간 예루살렘을 떠났다가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영적인 침체에 빠졌고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전과 똑같은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again 부흥운동, 다시 영적인 부흥을 시작합시다라고 했던 내용이 느헤미야 13장의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는 생활 중심의 삶 중심의 개혁 운동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3장의 내용이고 이 내용으로 느헤미야가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그 동방의 조용한 아침의 나라 어느 나라를 말합니까? 조선이었죠. 조선을 은둔의 나라, 동방 동쪽에 있는 조용한 아침의 나라.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할 때에 한국을 사전에 방문을 해서 보니까 참으로 조용한 나라다, 아침의 나라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조선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생활은 본인들이 들었던 소문과는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그 복음을 전하면서 교육과 함께 힘썼던 운동이 생활운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 조선 사람들은 담배도 너무 많이 피우고 술도 지나치게 많이 마시고 도박도 너무 많이 하고 그리고 가정생활도 그렇게 건전하지 못하고 축첩을 두는 것을 일상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금주, 금연, 단도박 그리고 삶을 바꾸는 생활개혁운동을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함께 실행했던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1장에서 13장까지 우리 전체 내용을 우리 다 봤는데 느헤미야는 무슨 일을 하든 먼저 기도하고 일을 시작합니다. 조국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왕이 너의 무엇을 원하냐 했을 때에 조국이 어렵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에 그때에 아닥사스 왕이 뭘 해주면 좋겠느냐, 고국에 한번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고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제 성벽 재건 사업을 시작하기 전 시작하면서도 일을 했고 그러니까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진행할 때 기도하고 그리고 느헤미야 13장에 재건 운동을 마무리하면서도 기도하면서 일을 끝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3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이게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말씀인데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에게는 하나님 일을 시작하게 하셨으니 이제 마치는 것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달렸으니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복을 주셔서 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느헤미야는 일을 시작하면서 기도했고 진행하면서 기도하고 마칠 때도 기도로 시작과 끝이 기도였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사역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이 있었지만은 흔들리지 않았던 그 비결이 무엇이냐? 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뭡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 기도할 뭐 그렇죠. 우리 교 나에게 나를 찾아 아빠 이것저것 해주십시오. 우리 아들들밖에 아들 딸들밖에 못하죠.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간구할 수 있는데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주셨던 이 자녀의 특권인 기도를 어떤 일이 있든지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부흥운동을 하면서도 느헤미야 13장 31절에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부흥운동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느헤미야는 생활개혁운동을 시작했는데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이 고쳤던 이스라엘이 개혁했던 삶의 운동이 있는데 나의 삶 가운데서도 개혁하고 고쳐야 될 부분이 있는지 우리를 돌아보면서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가 첫 번째 예루살렘에 왔을 때는 성벽 재건 운동이 주된 운동이었고 두 번째 페르시아를 방문하고 1년 후에 돌아왔을 때의 운동은 삶의 실질적인 그 변화의 운동인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 청지기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개혁운동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청지기 생활이라고 할 때 첫 번째가 하나님 중심의 경제생활, 내가 드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면하고 그렇게 가르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주셨는데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가르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청지기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주셨는데 그 달란트는 잘 관리하고 청지기로서 사용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 올 때에 나름대로 누구든지 소박한 그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미국에 아마 다 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 청교도들이 그들이 살았던 그 잉글랜드, 영국을 떠나서 신대륙, 새로운 땅으로 올 때에 그들이 품었던 꿈이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신대륙을 가면은 그곳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믿음으로 참 하나님 앞에 인생을 펼치겠습니다. 그렇게 미국에 와서 이들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삶을 하면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경제생활을 하고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돈을 사용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8세기, 19세기는 우리 선교 역사 가운데 황금기였습니다. 그때에 지금도 여전히 선교가 되지만 그 당시가 미국이 세계 선교를 주도하면서 많은 곳에 선교사를 파송했는데 그때 교회들이 선교를 위해서 헌금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명감을 가지고 재정을 사용하고 물질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미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후원과 보조를 미국이 하면 어느 곳에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났다. 뭐 지진이 일어나고 또 홍수가 나고 또 누가 병이 났다고 하면 미국이 가장 많이 주머니를 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은 느헤미야가 느헤미야 13장에서 11조에 대해서 두 번 언급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을 강조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에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역을 감당해야 될 레위지파가 예루살렘에 살지 않고 이들이 생존 문제 때문에 전국 각지에 뿔뿔이 흩어져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 모세율법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일조를 바치라고 했을 때 그 목적이 뭔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땅을 분배할 때 다른 지파들에게는 다 땅을 주었지만은 레위 지파들에게는 땅을 그렇게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은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룹이기 때문에 다른 지파가 십일조 헌금을 드리면 그것으로 생활비를 주었는데 그런데 지금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또 예루살렘 성전이 새롭게 지어졌는데도 섬길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공동체가 헌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기의 살 길을 찾아서 뿔뿔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우리 보통 십일조라고 하면은 구약 성경 가운데 율법을 연상을 하는데 여러분 십일조는 율법이 아니죠. 창세기 14장 16절에 16절에서 20절 사이에 십일조가 첫 번째로 소개가 됩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포로로 잡혔는데 조카 롯을 구출을 하고 또 뺏겼던 모든 재물을 찾아서 돌아오다가 하나님의 제사장 살렘왕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창세기 14장 20절 말씀해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10분의 1은 11조죠.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시고 조카를 구출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것을 감사하는 뜻에서 멜기세덱에게 십일조를 드렸습니다. 뿐만 아니고 야곱이 고향을 떠나서 외삼촌이 살고 있던 하란으로 가다가 빈들에서 하루 저녁을 보낼 때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창세기 28장 22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책임 말씀은 우리가 보통 11조라고 하면은 복음과 함께 폐지되었다. 율법이다 생각하는데 이것은 율법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이 야곱이 하나님께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율법주의 이미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 은혜로 다 끝이 났지만은 그러나 이 율법주의는 버려야 되지만은 은혜를 내세워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해야 될 것 우리가 버리면 안 된단 말이죠. 제가 실제로 그 헌금 설교는 잘 안 하는 편입니다. 안 하는 편인데 그래도 오늘 느헤미야 13장 말씀에서 느헤미야가 2차 부흥운동을 주장 이끌어가면서 헌금 생활을 강조했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십일조 헌금 생활 봉사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비랑에서 딱 떨어지려다가 나뭇가지를 딱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뭇가지를 붙잡고 이제 매달려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벼랑에 매달려 있으니까 누구 날 도와줄 사람 없습니까? 라고 소리를 쳤는데 위에서 무슨 문제냐? 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이 사람이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이제 이건 그냥 웃자고 지은 이야기입니다. 살려주세요 하니까 그러면은 네가 잡고 있는 가지를 놓아라. 하니까 막 그 소리를 치다 잠깐 침묵이 흐르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 없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삶을 살기는 쉽지가 않다 하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말씀을 드린 십일조는 우리가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드리는데 우리 십일조로 가는 것은 대표성의 원리가 있습니다. 대표성이 뭐냐? 그죠? 첫 번째 아담이 범죄를 했습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모든 우리 인류가 죄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오는 원죄. 이것은 대표성의 원리이죠. 그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의롭다함을 받고 또 부활의 은혜에 참여하는데 이것도 대표성의 원리가 되죠. 우리가 두 번째 것과도 연결이 되지만은 모든 날이 주님의 날인데 우리가 오늘 이 날을 주의 날, 주님의 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10의 1조를 드리고 또 이날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은 의심 많은 도마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했던 고백입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My Lord, 주님. 주님께서 내 인생과 나의 주인이라고 하신다면 주님과 나의 관계는 청지기의 관계죠. 주님은 내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청지기로 살게 하셨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살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3장 14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섬긴 이 일 때문에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게 기억해 달라는 말은 하나님,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도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 13장 31절에도 보면은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두 번째도 하나님 나 기억하시고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이 말은 하나님 나 이만큼 하나님을 위해서 또 주님 뜻을 위해서 이만큼 희생하고 헌신했기 때문에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셔야 합니다 하는 뜻이 아니고 이 말씀은 그죠? 내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또 내가 청지기로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것을 잊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하는 간구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제2차 부흥운동을 일으키면서 펼쳤던 운동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중심으로 시간을 사용합시다 하는 시간 사용의 청지기 의식을 고취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또 영적 대부흥원 부흥운동 12년 동안의 사역을 그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1년간 시간을 내어서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다음에 이제 안식일에 민정시찰을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가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배하기보다는 예루살렘 주민들이 안식일에 포도주 틀을 밟고 있었고 곡식단을 운반하면서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13장 17절에 18절 말씀해 보면은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너희가 어찌하여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기보다는 자기 생활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해서 악을 행하고 안식일에 행하느냐, 안식일을 범하느냐. 여러분 십계명에 보면 십계명 사계명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거룩하게 지킨다 성수죠. 성수주일, 성수안식일, 이 거룩하다는 말은 다르게 지킨다, 또 떼어놓는다 하는 의미가 그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안식일을 다른 날과 다르게 지키기 위해서 내렸던 조치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19절에 보면 안식일 전 예루살렘 성문이 어두워갈 때에 내가 성문을 닫고 안식일이 지나가기 전에는 열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식일 되면은 이제 이방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성에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자꾸만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성문을 닫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느헤미야가 이 안식일을 지키는 이 일에 열심을 내었느냐? 그 일은 바로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바로 신앙의 기본적인 틀이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일주일의 모든 날, 내 생애가 하나님의 날이지만은 일주일 가운데 오늘은 주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말은 주일 성수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예배에 우선 원을 두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 하나님을 위한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과 육신을 회복시켜 주시고 쉼을 주시는 우리를 위한 날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나를 위해서 이 날을 보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하면은 주일의 의미보다는 어떻게 지켜야지 주일 성수인가 하는 문제에 빠지면은 주일을 지키는 것보다 지업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사역하실 때의 1세기에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는 이것은 하면 되고 저것은 안 되고 그렇게 여러 가지 세부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우리가 주일을 지킨 때 성수주의라고 할 때 나름대로 어떤 규칙을 정한다고 하면 우리도 바리새인의 마인드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제가 2014년 팔레스타인을 방문했습니다. 토요일 안식일이죠. 그때 제가 이제 한 유적지, 성경의 사건이 일어났던 유적지를 방문을 했는데 그때에 저도 이제 유적지를 방문했으니까 카메라를 가지고 그때 왔던 유대인들에게 이게 사진을 찍어달라고 하니까 그 유대인의 말이 오늘은 안식이기 때문에 셔터를 못 누른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실제 그때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관광 온 사람들 중심으로 나라가 돌아가는데 불구하고 주일이기 때문에 셔터는 못 누른다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정신은 사라진 그런 안식일의 규칙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일을 지킨다고 할 때는 어떤 형식에 붙잡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은 쉼과 또 회복과 하나님께 영광인데 불구하고 그것이 멍에가 되어버리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주일 성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고 안식일이 주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시간 사용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쉼을 얻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날의 기쁨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릭시리 여기에 그 가로수를 보면 거기다가 옥트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뭐 정축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옥트리는 이야기가 윤 집사님 우리가 마음대로 못 자른다 했죠. 이 옥트리는요 우리가 마음대로 우리 교회 땅에 있는 옥트리도 마음대로 자르지를 못합니다. 가보시면은 옛날에 그 릭시리 올드타운에 가보시면은 정말 그 굵은 이런 좋은 옥트리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휴스턴이 미국 남쪽에 허리케인이 그렇게 불어올 때는 거죠. 이렇게 엄청나게 큰 이 옥트리도 뿌리채 뽑히기도 하고 또 바람이 지나가면은 이 옥트리 굵은 가지가 부러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나무는 다 자라도 우리 뭐 팔뚝만 팔 정도 되겠죠. 대나무가 이렇게 작아도 바람이 불어와도 부러지지 않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그래서 대나무 가지마다 마디가 있습니다. 결이 있습니다. 이 결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와도 대나무는 부러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부어질 때 그죠? 세찬 우리 현실의 삶의 바람이 불어와도 끄기지 않는 마디와 결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 주일은 참으로 우리에게는 소중한 날입니다. 두 번째로 느헤미야가 다시금 계획운동을 일으켰을 때에 강조했던 삶의 부분은 하나님 중심의 가정생활을 하자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엄마나 아빠의 기도 제목 가운데 자녀를 위한 기도가 있을 것입니다. 저 지금 저의 자녀를 위한 기도 가운데 큰 제목은 큰아들이 적당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좋은 짝을 보내주셔서 결혼해서 가정을 뭐 이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꿈을 꾸는데 아들은 그런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중매를 한다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고, 또 본인은 하느냐고 하면 대답도 없고, 실제로 이제 결혼에 대한 그런 마음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영적 대부응을 일으키면서 가장 기도했던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느헤미야 13장 23절에 31절에 경건한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실제로 자녀 결혼은 자식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부모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느헤미야 13장 23절에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 내가 본저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들을 아내로 삼았는데,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암몬, 모압, 아스돗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던 사람들에게 그 아내들을 다 내어 보내라고 그렇게 했던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외국 사람들과는 결혼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요, 성경은 외국인들과의 결혼을 절대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뭐 잘 알듯이 여러분 좀 요셉도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집트 여인과 결혼해서 가정을 만들었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땅으로 가서 거기 40년 동안 나그네로 살 때, 목자로 살 때 그곳에서 미디안 여인을 만나서 그렇게 가정을 이렇게 꾸렸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2차 부흥운동을 할 때에 이 결혼 문제를 다루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와보니까 그때 유대 공동체 가운데 이방인들과의 결혼을 아주 자유롭게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결혼을 하지 말라고 강조했던 이유가 신명기 23장 3절 때문에 결혼을 반대를 했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실제로 여기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과는 가까운, 그죠? 그 같은 그 핏줄을 가지고 있던 아브라함의 후손이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던 소돔이 하나님께 멸망을 받았습니다. 그때에 이제 롯과 그 두 딸이 이 소돔을 피해서 소알로 가서 이제 도망을 가서 살았는데, 그러니까 두 딸이 이제 자기가 살던 공동체를 떠나니까 결혼할 사람이 없으니까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하고 잠든 틈에 딸들이 아버지와 잠을 자고 그렇게 생겼던 족속이 암몬과 모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신명기 23장에서 암몬과 모압과 결혼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질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스라엘이 엑소더스하고 출애굽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향했습니다. 가면은 암몬과 모압은 친척간이니까 이스라엘 환영하고 맞아주어야 되는데 이들이 광야길을 갈 때에 환영하기는커녕 오히려 거짓 선지자 발람에게 돈을 주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좀 망하도록 저주를 부탁했던 그런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들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들과는 결혼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4절에 보면은 느헤미야가 그때 유대인들에게 암몬과 모압, 아스돗과 자유결혼을 하지 말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족 속의 방언이므로.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과 결혼 자녀를 나오면 그 자식들이 유다말을 하기 전에는 못했고 그냥 이방말을 했다. 어느 문제, 실제로는 어느 문제 때문이 아니죠. 그 말은 뭔가 하면 이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가정, 건강한 가정보다는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정을 꾸렸기 때문에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암몬과 모압과의 결혼을 막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들 또 이야기하면 만약에 그 큰아들이 있죠. 이제 결혼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자를 데려가 갖고 그런 경우는 제가 목숨을 막고 그거는 안 되잖아요. 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또 불신자를 데리고 온다 하면은 그것은 좀 생각해 보라. 그 외에는 믿음 있고 하면은 이제 그럼 제가 말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하면은 느헤미야가 결혼할 때 신앙의 정체성을 중심으로 가정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 하면은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열었던 지혜로운 왕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성경을 쭉 보면은 솔로몬은 화려하게 그의 인생을 시작했는데 마지막은 참으로 초라한 용두사미의 삶을 살았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그죠? 이방 여인 이집트 바로의 딸 외에도 많은 그죠? 모압, 암몬, 에돔 성경에 막았던 이런 부인들을 많이 데려왔습니다.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자, 왕은 후궁이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이 오면서 자기가 믿는 우상을 다 가져왔죠. 처음에는 젊었을 때는 그죠 하나님을 섬겼는데 살다가 보니까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여인들이 다 우상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솔로몬이 절대 하나님의 신앙에서 그렇게 신앙을 버리게 됐던 일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도 많은 이방 여인들 틈에서 자기의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절에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의 홍수로 이 땅을 멸망시키시기 전에 상황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하나님의 아들 하면 특별한 그런 족속이 있고 또 사람의 딸 하면 또 다른 부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신앙과 믿음을 가졌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던 그룹이 있고 사람의 딸들은 하나님 대신에 세상의 다른 것들의 가치관을 가질 것도 살았던 사람들을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보다는 신앙의 정체성보다는 눈에 보이는 다른 것 때문에 신앙의 기준을 버리고 가정을 세웠을 때에 결국은 노아 시대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결국은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건강한 가정, 신앙을 가진 그 가정들이 언약 공동체의 기초가 되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가정의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힘썼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은 첫 주일은 무슨 주일로 보냅니까? 어린이 주일,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 뭐 그렇게 이렇게 교회, 성경은 이 가정을 참으로 중시를 하죠. 이 세상에 많은 모임들이 있는데 그 모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두 그룹이 뭡니까?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셨죠. 여러분, 그런데 이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인류를 위해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포도동산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포도동산을 허물게 하는 여우들이 21세기에는 도처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가서 2장 1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의 꽃이 피었습니다. 여우만 없으면 포도원의 꽃이 피고 또 포도 열매가 맺히는데, 그런데 여우, 작은 여우가 와서 포도원을 망친다 하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 가정은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지켜야 됩니다. 그리고 가꾸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들 이렇게 저절로 자라는 것이 아니고 부모의 수고와 사랑과 눈물과 기도 가운데 자녀들이 자랍니다. 여러분, 나라나 민족이나 교회의 부흥은 가정이 바로 세워질 때, 가정이 하나님 말씀에 세워지고 가정이 회복될 때에 시작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부모인데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가정이 믿음 위에 세워지도록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포도동산을 지켜주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느헤미야가 2차 부흥운동을 주도할 때는 삶중심으로 특별히 청지기의 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잘 그렇게 쓸 수 있도록 청지기 의식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개혁운동을 펼쳤고, 또 하나는 하나님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에 세워질 때에 이스라엘은 굳게 서게 됩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을 그렇게 흔드는 수많은 물결들이 거침없이 우리들에게 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서는 변화시켜야 될 것, 개혁시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또 우리의 가정이 회복될 때에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가운데서도 놀라운 부흥의 운동이 일어나기를 소원 드립니다.